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추락해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이 격추된 것임을 시사하는 물증이 확보됐습니다. 네덜란드 검찰은 오늘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부크 미사일 부품들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거된 부품들을 정밀 조사해 MH17편을 격추시킨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줄곧 제기해온 네덜란드 검찰이 미사일 관련 물증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발견된 미사일 부품과 항공기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결론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군은 앞으로 미 비무장지대 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조준사격을 가하는 공세적인 방식으로 수색정찰 작전 개념을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는 북한군에 대해 과거 방송과 경고사격, 조준사격 순으로 대응해오던 수칙을 조준사격 하나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군은 또 비무장지대 수색정찰 작전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북한군이 수색정찰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없도록 불규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달 중으로 비무장지대 내 모든 수색로 일대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더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이 대북방송 확성기를 불시에 타격하는 등의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다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유엔인권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태국 국왕 모독죄로 그처럼 중형이 선고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앞서 태국 군사법원은 지난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특정 글을 올린 남녀 두 명이 불경죄에 해당한다며 각각 징역 30년과 2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태국 정부에 관련 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 법을 공공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조건에 합의했다고 그리스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부 세부사항들은 좀 더 협상이 진행돼야 하지만 940억 달러 규모의 3차 구제금융 S는 확정됐다고 그리스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앞으로 3년간 채권 매입 없이 재정 흑자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재정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는 14일까지 합의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리스 의회는 그 전날까지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전망입니다. 그리스는 오는 20일까지 유럽중앙은행에 35억 달러의 빚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오늘 위안화의 가치를 1.9% 평가 절하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위안화 가치를 시장 원리에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환거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종가와 수요 주요 환율들의 변동폭을 반영한 중간값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중국의 수출 규모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 이상 줄었다는 발표가 나온 뒤 이뤄졌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수출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터키 전투기들이 오늘 남동부 지역 쿠르드 반군 표적 17곳을 공습했다고 터키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라크와 이란 접경 지역인 하카리주의 쿠르드 노동자당을 집중 겨냥했다고 터키 군은 밝혔습니다. 앞서 쿠르드 반군들은 어제 시르나크주 군 기지 등을 공격해 경찰관 4명과 군인 1명을 살해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달 새로운 테러 대응 계획을 발표한 뒤 터키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 지역 쿠르드 반군을 겨냥한 공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국경 지역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대상으로 한 공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군은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수색 정찰 작전 개념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작전을 강화하고 또 필요한 곳에
미 국무부가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토론회가 공식 일정으로 열립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이 많겠고 일부 지역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군이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수색 정찰 작전 개념을 공세적으로 전환합니다. 앞으로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없이 곧바로 조준사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004년 이후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비무장 내 수색 정찰 작전 개념을 단순히 북한군을 저지하는 개념에서 경멸시키는 개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적에게 더는 당하지 않는 작전 개념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11일 국회 당정협의 직후 이번 사건으로 한국군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위축되지 않을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DMZ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할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을 넘는 북한군에 대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조준사격 순으로 대응해오던 수칙을 조준사격 하나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바로 조준사격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수색 장소와 시간을 불규칙적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북한군이 한국군의 수색 장소와 시간을 훤히 꿰뚫고 있고 이를 피해 도발하거나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DMZ 수색 정찰 작전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며 북한군이 수색 정찰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없도록 불규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11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DMZ의 주도권 작전을 확보 작전을 더 강화하고 해서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작전을 강화하고 또 필요한 곳에 있으면 수목도 제거하고 해서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런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달 중으로 비무장지대 내 모든 수색로 일대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더 있는지 확인 작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군은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불시에 타격하는 등의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한국의 전방 지역엔 이미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가 발령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서부전선 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으며 비정기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해 10일 발표한 목함 지뢰 관련 대북 경고 성명과 관련해 아직까지 특이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에 맞서 어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합참이 발표한 대북 경고 성명에 따른 조치로 확성기 방송 재개는 11년 만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10일 오후 북한의 불법적 지뢰 매설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우선 비무장지대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며 한국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재개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의 목함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서부전선 1사단 지역 두 곳에서 우선 실시되며 매일 오후 5시 이후 불규칙적으로 방송을 내보냅니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보다는 한국 체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번 지뢰 도발 사건의 불법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의 대북 심리전 요소 가운데 확성기 방송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주체사상과 우상화 교육 등으로 세상 물정 모르고 갓 입대한 병사들에게 전달되는 확성기 방송의 외부 세계 뉴스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외부 세계의 소식을 매일 최전선 북한군 부대와 마을을 대상으로 전파하는 확성기 방송은 한국군의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비무장지대 지역에 설치된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화할 경우 야간에는 약 24km, 주간에는 약 10km 거리에서 방송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이 11년 만에 재개되는 것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조준 타격 등 도발을 감행하면 가차없이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하겠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은 확성기 설치 지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적외선 감시 장비가 장착된 무인 정찰기, 토우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 등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방송용 확성기를 지난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회담 합의에 따라 철거한 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24 제재 조치의 일부로 군사 분계선 지역 11곳에 재설치했지만 실제 방송은 유보했습니다. 당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만류와 함께 북한이 장성급 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통지문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중대 포고 등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이 2004년 합의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천안함 폭침으로 합의는 사실상 깨졌고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 전에는 이 합의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국무부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지뢰 도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탄한 유엔군 사령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A United Nations Command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termined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violated sections of the Armistice Agreement.
캐티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군이 한국군 수색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 특별조사팀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한국 병사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extend our deepest sympathies to the Republic of Korea soldiers who were injured and to their families.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이 현재 한국 정부와 밀접히 소통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10일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으로 입장을 대신했습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한국 국방부 합참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고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 도발과 고위급 회담 거부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8.15 광복 70주년을 앞둔 남북관계는 한동안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이에 따른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조준 사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기조, 조금 북쪽 나름대로 자주와 존엄을 내세우면서 그를 위한 정치적 일정과 행보들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긴장과 경색, 대립 기조 하에서 DMZ, 지뢰매설과 같은 또 다른 악재가 터지면서 이제 군사적으로 서해뿐만 아니라 육상의 붕괴선 지역에서까지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도래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또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인 이효 여사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면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북한이 한국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의 내용을 담은 서한 접수조차 거부하면서 광복 70주년을 앞둔 남북관계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산적한 남북관계 현안을 풀기 위해 고심 끝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대화를 수용하기는커녕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남북 대화의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된 당국간 회담을 공식 제의한 이후 20여 차례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축구 경기와 씨름대회 등 체육 행사와 종교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도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당분간 남북 대화에 나설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북한의 대남 정책 관련 인사들 역시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고 남북 대화에 상당히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15 광복절 직후 예정된 미국과 한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과 오는 10월 당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역시 남북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남북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는 10월쯤 태권도 관련 남북 공동 시범행사를 비롯해 공동행사 성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DMZ 등의 폭발 사고가 북한이 매설한 목함 지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우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DMZ에서 발생한 이 목함 지뢰 사건, 북한은 왜 이 시점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북한 내부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도발은 천안함 때도 마찬가지고 김영철이 총국장으로 있는 정찰총국에서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예. 북한 군부가 지금 김정은에게 아주 충성경쟁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철 입장에서는 현영철이 죽고 뭐 이런 군부 상황을 봐서는 자기가 뭔가 도발을 하나 기획을 해가지고 김정은에 사인받아서 공을 세우고 싶겠죠.
네.
이런 북한 내부, 불안정한 내부,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조돌적이고 즉흥적인데 남한을 도발을 해가지고 뭔가 공을 자기 공을 세우면은 리더십이 과시가 되고 또 군부가 충성을 하게 되고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우선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어쨌든 남북 관계고 또 동북아시아에 미칠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고립 문제 또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부분도 동시에 고려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네.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풀려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은 뭐 당장은 뭐 우리가 이제 보복 조치 중에 하나로 대북 선전을 십몇 년 만에 다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확성기 방송이요?
예, 확성기 방송이죠. 2004년도에 서해에서의 어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어떤 남북 간의 합의와 이 선전물 철거 이거 두 개를 막교 하나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북한에게는 이 우리 선전물이 그러니까 옛날에 전광판도 있었고 확성기도 있었는데 굉장히 북한군에게는 위협적이었죠. 북한군 병사들의 사상 변화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전단지를 이제 우리 그 탈북 단체들이 전단지를 날렸을 때 북한이 직접 폭격을 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포탄이 연천 지역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확성기를 다시 재가동하면은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아, 네.
이제 사실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당분간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천안함 도발 이후에 북한은 안, 자기는 안 했다 그러지만 우리는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그런 걸 해서 오이사 조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군에서 그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과 이런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하나의 조건이 걸린 거예요, 남북 관계에.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남북 관계에 이 앞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별로 밝지는 않다 이렇게 보죠.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지금 사실은 천안함 사건하고 좀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천안함과 똑같이 지금 자기들이 전혀 그 발뺌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놓은 도발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정황 증거만 있는 거지 사실은 물증이나 확증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쟤들은 북한이 그냥 지뢰를 은밀하게 매설하고 빠져나갔고 그 매설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못했으니 모든 것이 다 명명백백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는 나 안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우리 사회 내부가 천안함 당시에 굉장히 갈등이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사회 내부를 좀 지켜보다가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공동조사하자 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네.
예, 천안함 때도 그랬듯이 말이죠.
네.
이 문제를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동조사를 하기에도 그렇고 안 하기에도 그렇고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공동조사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뭐 천안함 TMZ에 또 우리 남북군이 들어가가지고 그 지뢰가 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니까
네.
그 지뢰가 어떻게 흘러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할 건데 이제 이런 우리를 자기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그렇지만 도발의 효과를 거두는 지금 이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이 한반도를 둘러싸는 주변국의 태도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자기들이 전략을 짜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게 목함지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는 물론 아닙니다만 미국의 대화 환경을 촉구는 이거는 이 목함지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목함지대 도발이 결국은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잖아요. 군사적
네.
긴장이.
네.
이거는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게 미국이 자기들한테 북한에게 좀 더 전향적으로 핵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태도로 나오고 육자회담에 자기들 압박 계속 한다면은 한반도 긴장은 계속 높아질 수 있다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그 대화 환경이라는 거는 미국의 대북 유화 정책 또 우리 정부의 미국이 우리 정부에 영향을 미쳐서 대북 저자세 정책 이걸 해라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남북 관계가 뭔가 좀 그 개선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예.
그 금년 말까지의 이 남북 관계 전망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연초에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그 남북관계에 대해서 아주 장시간 얘기를 했어요. 원래 과거의 신년사나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남북관계가 한 두 줄 정도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뭐 아주 장시간, 오랫동안 한 몇 패러그랩에 걸쳐서 이제 그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남북관계가 연초부터 좀 좋아졌으면은 지금도 좀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8월 이 시점에 와서 보면은 당장 앞에 을지훈련이 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을지훈련을 해야 되니까 을지훈련 중에는 남북관계는 대화 국면이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도 네. 그랬습니다. 그럼 을지훈련이 끝나면은 당장 바로 직후에 9월 9일 북한 정권 창건일이고 그다음에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이제 9월 9일 노동 정권 창건일 바로 전 1998년이죠. 98년 9월 8일 날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기 하루 전날 그 미사일을 쐈어요.
네.
근데 지금 북한이 동창리에 있는 발사장 미사일 발사장 증축 공사를 완료하고 언제든지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거기다 핵실험 위협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사일을 언제 쏠 거냐? 그러면은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게 9월 9일 아니면 10월 10일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또 다른 위기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북한이 지난 세 번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은 반드시 두세 달 내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세트로 묶여가는 거거든요.
네.
그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김정일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지금 정권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면은 남북 관계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아주 뭐 또 이제 정세적으로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태도가 변화가 없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도 변화가 없고 우리 정부는 지금 뭐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북 정책에 큰 관심이 많이 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발을 통해서 관심을 사고 자기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이런 국면이라면은 남북 관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로부터 북한 지뢰 도발로 인한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일정으로 북한 인권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 달 21일 북한 인권에 관한 패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최근 발표한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 일정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3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부대 행사가 아니라 본회기에 속한 공식 일정으로 북한인권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번 토론회가 지난 3월 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결의안은 국제납치와 강제실종 그리고 관련 문제 등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토론회를 30차 이사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이 토론회와 관련해 각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 관련기구, 각국 인권위원회 등과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결의안 표결에 앞서 이응식 북한 외무성 대사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패널 토론을 하도록 한 것은 이 결의안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다음 달 21일 북한인권 토론회에 이어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지난 6월 서울에 문을 연 유엔인권기구 서울사무소 현황에 대해 구두로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두 보고도 지난 3월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당시 결의안은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 보고하고 내년 3월 이사회 때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자이드 라하드 아루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지난 6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개소식에 직접 참석해 서울 사무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20명이 넘게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농경지 690헥타르가 유실되고 주민 3,40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에서 홍수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10일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재난관리부의 보고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재난관리부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3,4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옥 690채가 무너지고 도로와 다리, 댐이 파괴됐으며 농경지 4,000헥타르도 유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적십자회는 국제적십자사 IFRC와 협력해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내 7개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 구호품을 분배했다고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사는 8월 2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홍수 등 재난 피해 대비해 북한의 주민 2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구호물품 세트를 비축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물품 세트에는 수질 정화제와 조리기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한편 8월 3일에서 5일 사이 북한 지역에 장마전선이 머물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상청은 10일 VOA에 이 기간 북한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지역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전선이 이제 북상을 하면서 북한 지역에 계속 좀 머물면서 그쪽에 각 북한 지역으로 비가 좀 많이 내린 그런 경우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한 3일 정도에는 지금 평양이나 남포 같은 경우에 한 100mm 정도 넘게 왔고요. 평양 같은 경우에는 하루 강수량이 한 130mm 정도 됐어요. 8월 3일 날요. 그다음에 남포 같은 경우에도 107mm. 그리고 저 위에 북쪽 끝자락에 중강이라는 곳도 100mm가 넘었습니다. 105mm 왔고요.
한국기상청은 12일과 13일 가끔 구름이 많고 함경남북도를 중심으로 오후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20일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방에도 비가 오며 그 밖의 날은 구름의 양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기압골의 영향으로 20일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방에 비가 오며 그 밖의 날은 구름의 양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오는 10월 남북한 종단 계획을 추진 중인 미국의 태권도인들이 참가자 명단을 남북한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출신 태권도인 41명이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넘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등 북한의 도발 변수가 남아있어 성사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에서 출발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제주도까지 내려가는 한반도 종단 계획에 41명의 태권도인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미국 태권도 타임스 잡지의 정우진 대표는 10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주 참가자 명단을 남북한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권도 종교국인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한다는 것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승지순례의 마찬가지로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40여 명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에는 뉴욕의 UN 대표부를 통해 참가자 명단을 접수했습니다. 북한의 조선 태권도위원회는 이미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한 정 대표에게 이번 행사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이 대부분인 참가자 명단에는 영국 출신 2명, 캐나다와 호주 출신 각각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태권도 사범뿐 아니라 엔지니어, 간호사, 약사, 교수 등 다양한 계층의 태권도 유단자들이 남북한 동시 방문을 희망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월 3일 평양을 방문해 3박 4일 동안 스포츠 교류 활동을 한 뒤 6일 군사분계선을 통해 서울로 넘어가며 8일까지 무주 태권도원, 제주도의 주먹탑 등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정우진 대표의 설명입니다.
국토는 분단되어 있지만 태권도는 하나의 인식을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념이나 정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도복 입고 기합을 넣을 때만큼 오로지 통일된 태권도의 뿌리와 평화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인 북한의 장웅 국제태권도연맹 ITF 총재가 정 대표에게 행사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북한 체육계 최고위 인사의 방한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달 말 국제태권도연맹 주최 태권도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불가리아에서 만나 행사 일정과 장 총재의 동참 여부를 추가로 논의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야 하는 만큼 남북한 당국뿐 아니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와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협조까지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주최 측으로서는 관련 당국이 승인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최근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지면서 미국, 북한, 한국을 잇는 스포츠 교류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BOA에 해당 단체로부터 이번 행사에 대한 공식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태권도인들의 행사 취지와 내용 등을 검토할 것이지만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의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는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 중앙은행이 오늘 위안화 가치를 1.9% 가까이 크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이 3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러시아에서는 정부가 서방에서 밀수된 식품을 대량 폐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위안화와 평가절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오늘 위안화 기준 환율을 미국 달러당 6.298 위안으로 고시를 했는데요. 어제의 기준 환율인 6.1162 위안보다 1.9%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달러당 위안화 기준 환율을 올린 것은 위안화의 가치를 절하했다는 뜻이 되는데요. 달러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위안화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하루 만에 1.9% 가까이 평가 절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1.9%라고 하면 수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은데 실제로는 큰 폭의 조정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최대 폭으로 조정을 한 것인데요. 이전에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0.7%를 내린 것이 최대로 내린 것이었다고 하고요. 이번에 2배 이상 되는 큰 폭으로 평가절하를 했죠. 특히 중국은 관리 변동 환율제를 택하고 있어서 하루에 최대 2%까지 환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1.9%니까 거의 최대 폭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조정을 한 겁니까?
우선 중국 정부의 입장을 먼저 이제 알려드리면요.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위안화 가치를 시장 원리에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외환 거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종가와 또 주요 환율들의 변동폭을 반영한 중앙값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공개하진 않았고요.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 때문이라는 분석을 주로 내놓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에 중국의 수출 규모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3%나 줄어든 것으로 발표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또 최근에 중국 증시도 폭락하면서 경제의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속에서 그동안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내리는 등 경기 부양책을 폈지만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출 부양을 위한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고요. 실제로 그동안에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이미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썼지만 효과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위안화 평가 절하만 남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면 그만큼 중국 상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데는 효과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상품 가격도 내려가고 또 네. 여러 가지 서비스 비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수출에 도움이 될 텐데요. 중국 인민은행은 이번 위안화 평가 절하가 일회성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 상대에 있는 한국, 또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국들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조짐이어서 앞으로 이들 국가들의 추가적인 자국 통화 평가 절하를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중국이 그동안의 위안화 가치를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변화를 보인 건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말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높게 유지한 건요. 그동안에 수출 위주로 치우쳐있던 경제 구조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위안화 가치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자국 소비를 늘리고 또 이 외부의 직접 투자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출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전격적으로 평가 절하에 나섰다는 지적인데요. 사실 이번 조치가 예견된 것이 아니었죠. 상당히 이제 놀라움을 준 그런 조치였는데요. 한편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분석도 있는데
네.
무역 지표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의 이 특별 인출권 기반 통화에 포함시키기 위한 의도가 크다. 이런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특별 인출권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국제통화기금을 줄여서 IMF라고 부르죠.
네.
IMF는 이제 어떤 나라가 갑자기 돈이 부족해지고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때 급하게 자금을 빌려주는데요. 특별인출권은 이런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별인출권은 이제 각국의 경우에 이제 출자한 돈이 많을수록 높은데 중국은 관련 출자금이 4% 정도고 여기에 위안화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 위상을 생각할 때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죠. 참고로 미국 달러화는 42%, 유로화가 37%, 영국의 파운드화가 11%, 일본 엔화가 이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은 이제 자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그동안 위안화의 IMF 특별 인출권 기반 통화 편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IMF 총재가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의 그런 위안화의 기반 통화 편입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밝히기로 했는데 하지만 이 가장 최근에 나온 이 IMF 보고서는 이를 위한 조치를 내년 9월 이후로 미룰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좀 부정적으로 흐르자 중국이 위안화 거래를 더 개방하고 또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환율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중국 인민은행의 오늘 발표 내용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이 3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고요?
네, 그리스 재무장관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장관은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 사이에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사전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만 조율이 남았다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다죠?
그렇습니다. 그리스 재무장관이 이끄는 이 정부 대표단 또 국제채권단 대표들이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아테네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 재정수지 목표치에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올해는 적자로 두고 내년부터 흑자로 전환을 해서 내년에는 국내 총생산 GDP의 0.5% 수준 내후년에는 1.75% 수준까지 흑자를 늘리기로 했고요. 또 2018년에는 장기 목표치인 GDP의 3.5% 수준을 달성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한 사전 조치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미화로 최대 94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리스가 오는 20일까지 유럽중앙은행에 35억 달러의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현재 그리스 정부는 그런 자금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채무를 갚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추가 구제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면 그리스 의회가 13일 또 유로존 회원국들은 14일에 관련 표결을 가질 전망입니다.
그리스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서는요. 재정 건전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조치도 세부 사항을 빼면 대부분 국제채권단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전 조치의 내용은 뭐 앞서도 나왔듯이 세제와 사회복지제도의 개정, 또 에너지 시장 규제 완화, 국유재산의 매각 등인데요.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의회를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가 그동안에 국제채권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구제금융 규모가 총 얼마나 됩니까?
이번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 3차 구제금융인데요.
네.
그리스가 5년 넘게 이제 경제 위기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두 차례 구제금융으로 지원받은 액수가 2,7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긴축 재정, 또 경제 개혁을 약속을 했는데 하지만 그리스 내에서는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조치가 너무 가혹하고 오히려 경기 활성화,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가 지난달에 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은행들이 문을 닫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그리스에 새로 들어선 좌파 정부가 앞서 재협상 또 채무 감축을 요구하고 채권단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었죠. 국가 부도 사태 위기가 높아지면서 이 그리스 정부가 3주 넘게 은행 또 금융기관들의 문을 닫고 또 현금 인출기를 통한 현금 인출 액수도 하루에 미화 60달러 정도로 제한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지난달 13일에 유로 이 정상회담에서 그리스가 독일 등이 제시한 긴축안을 수용하면서 3차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협상 재개 합의를 했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타결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서방에서 밀수된 식품을 대량 폐기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 조치가 취해진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요. 동부에 이제 친러 분리주의 반군들이 벌이고 있는 내전 사태에도 계속 개입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그러자 러시아도 보복 조치로 서방의 농산품 또 식품 대부분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서방에서 식품들이 밀수되면서 이에 대한 폐기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 관련 보도 장면을 보니까 정말 막대한 양의 식품을 폐기하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서방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치즈, 베이컨, 과일 이런 이제 식료품들을 이 트럭으로 실어 나르면서 대량 폐기하는 장면이 보도됐었는데요. 트럭에서 나온 식품들을 지하에 묻거나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그런 장면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러시아 당국들이 촬영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사실 이런 식품 폐기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는데요.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에 따라서 폐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 며칠간 이미 350톤 분량의 밀수된 식품들을 압수해서 폐기했다는 게 러시아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폐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식품 당국은 밀수된 식품들은 러시아인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서 이 압수와 폐기 조치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고요. 이를 위해서 러시아 서부 접경 지역에 소각로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러시아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방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이행 외에도 식품 안전 또 부패 척결 등을 이유로 폐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물론 러시아 정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네.
러시아가 이제 뭐 전후에 끔찍한 기아를 경험한 지 수십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대량으로 폐기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고요. 음식물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라는 러시아 정교회 사제의 비판도 공개적인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주말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는 당국의 음식물 폐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과거에 기아를 경험했던 장년층 시민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인터넷 탄원 웹사이트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압수한 음식을 폐기하지 말고 빈곤층 등에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이 정부가 이제 집계한 빈곤층의 숫자도 2,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그런 수준이죠.
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압수한 음식을 지원하라는 요구인데 이미 30만 명 이상 서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모스크바 시내의 식료품점에서는 러시아산을 먹으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힌 청년들이 서방에서 밀수된 것으로 보이는 식품에 제재 대상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이 언론들의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크렘린궁은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대통령령이 발표된 이상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면서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완화된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요. 크렘린궁 대변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탄원 웹사이트에 제기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 중에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겠고 함경남북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 19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지역별 날씨, 평양은 구름 조금 끼고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 31도로 예상됩니다. 신우주는 구름 조금 끼고 최저 21, 최고 30도, 강계 구름 많고 최저 17, 최고 29, 해주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23, 최고 31도, 개성은 많은 구름이 끼겠고 최저 21도, 최고 31도, 함흥도 많은 구름이 끼고 최저 20도, 최고 25도입니다. 장진, 해산, 선봉 모두 구름이 많겠습니다. 장진 최저 12도, 최고 22도, 해산 최저 15도, 최고 27도, 선봉은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6도입니다. 원산 구름 많고 최저 23, 최고 2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앞바다에서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날씨 알아봅니다.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3도, 낮 최고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추락해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이 격추된 것임을 시사하는 물증이 확보됐습니다. 네덜란드 검찰은 오늘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북크미사일 부품들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수거된 부품들을 정밀 조사해 MH17편을 격추시킨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줄곧 제기해온 네덜란드 검찰이 미사일 관련 물증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발견된 미사일 부품과 항공기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결론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군은 앞으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조준사격을 가하는 공세적인 방식으로 수색정찰 작전 개념을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는 북한군에 대해 과거 방송과 경고사격, 조준사격 순으로 대응해오던 수칙을 조준사격 하나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군은 또 비무장지대 수색정찰 작전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북한군이 수색정찰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없도록 불규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달 중으로 비무장지대 내 모든 수색로 일대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더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이 대북방송 확성기를 불시에 타격하는 등의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다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유엔인권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태국 국왕모독죄로 그처럼 중형이 선고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앞서 태국 군사법원은 지난주 인터넷사 회원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특정 글을 올린 남녀 두 명이 불경죄에 해당한다며 각각 징역 30년과 2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태국 정부에 관련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 법을 공공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그리스 정부와 구제채권단이 추가 구제금융 조건에 합의했다고 그리스 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부 세부사항들은 좀 더 협상이 진행돼야 하지만 940억 달러 규모의 3차 구제금융 액수는 확정됐다고 그리스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앞으로 3년간 채권 매입 없이 재정 흑자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재정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는 14일까지 합의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리스 의회는 그 전날까지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전망입니다. 그리스는 오는 20일까지 유럽중앙은행에 35억 달러의 빚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오늘 위안화의 가치를 1.9% 평가 절하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위안화 가치를 시장 원리에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환 거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종가와 주요 환율들의 변동폭을 반영한 중간값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중국의 수출 규모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 이상 줄었다는 발표가 나온 뒤 이뤄졌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 시장에서 중국의 수출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관리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최대 2%까지 통화 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올라가 무단 낙하를 한 남성 두 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임스 브래디 씨와 앤드류 로식 씨 등 남성 세 명은 지난 2013년 9월 30일 새벽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세계무역센터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낙하산을 착용한 채 400m 아래로 뛰어내린 일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피고들이 무모한 행동으로 지난 2001년 9.11 테러 공격을 받아 숨진 희생자들을 모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테러로 2,700여 명이 숨졌으며 어쩔 수 없이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